시편 16번 메시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에 대해 계속 교통하기로 합시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과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깊은 목마름이 없다면 이 메시지들은 아마 우리를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느냐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항상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로잡히고 신성한 관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시편 34편부터 36편까지에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의 제목으로 보아 이 시가 다윗이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4편이 쓰여진 상황이 그다지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 그 제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일 능력을 가진 왕 앞에 있었기 때문에 미친 채 했습니다. 자신을 위장한 결과 아비멜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장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을 위장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입니다.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기를 가지고 그의 적들을 대항해 싸워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편 36편에서는 하나님께 악인을 처리해 주시기를 구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인 신성한 관념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지만 최상의 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취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신성한 관념의 빛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념은 인간적인 관념에서 신성한 관념으로 바로잡혀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시절에 나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성경을 대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나는 바로잡혀졌으며 성경 연구를 하면서 받은 이 조정으로 인해 나의 인간적인 관념이 차츰 재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영적 생명의 성장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 생명에서도 지식은 우리의 생명이 자란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그리 많은 이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온전히 사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성한 관념에 따라 합당하게 시편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윗이 시편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다시 완전히 인간적이고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원칙은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사람과 하나 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의 기본 원칙과 주된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결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기 위해 사람과 하나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로 만드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로 만드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전에 분리되어 있었으나 어느 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우리는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고 이 접붙여짐은 우리를 그분과 하나되게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될 것이며 그것은 한 생명과 한 본성과 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다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들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신성한 관념을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34편부터 36편까지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의 가지로서 행동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합당한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된 원칙은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은 완성되고 완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로 완결될 것입니다. 시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관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빗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체함으로 자신을 위장한 후에 쓰여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시가 다윗이 위장을 한 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 시편을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위장한 후에 썼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출하심을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출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1절에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을 아비멜렉 앞에서 위장하고 있을 때 분명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따르면 그는 아비멜렉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대문을 할퀴고 수염에 침을 흘렸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출된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인지 자신의 의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그것들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기도했고 자신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간혹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고서 기도한 것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공적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로 피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충고하며 가르침. 7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로 피하라고 충고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다윗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 앞에서 자신을 위장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신을 위장하는 가면 안으로 피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면으로는 주님을 의지할지 모르나 다른 면으로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가면을 쓸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누가 우리를 구출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로 피하는 것의 좋은 점.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로 피하는 것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인용할지 모르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은 부족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고 말함으로 많은 고난과 궁핍을 통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부터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경륜에 대한 바울의 이상은 다른 모든 사도들의 이상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육체적인 생명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위대한 성도였고 베드로는 신약에서 위대한 사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이 여기서 말한 것이 영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주님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수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만약 우리가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고 우리의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혀를 악에서 금하는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들은 선악의 지식나무에 따른 것입니다.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의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도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의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에 관해 다윗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병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묘사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34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했지만 이 시편의 대부분은 생명나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은 생명나무에 따른 신성한 관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에 따라 우리의 관념은 바뀔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을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함해서.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대적들을 처리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병기를 가지고 그의 적들과 싸우시기를 간구함.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병기들을 가지고 그의 적들과 싸우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절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것은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은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대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병기를 사용하는지에 관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둘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도입니까? 확실히 이 시는 완전히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방패와 손방패와 창을 가지고 그의 적들과 싸워달라고 구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한 것과 그를 부당하게 대한 자들을 잘 처리한 것을 자랑함. 9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의뢰한 것과 그를 부당하게 대한 자들을 잘 처리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위의 구절들은 다윗이 그의 적들은 나쁘고 반면에 자신은 아주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에 있는 그의 표현들은 지나치게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천연적인 선과 악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께 지시하며 그를 구출하시기를 촉구함. 17절부터 28절까지에서 다윗은 그의 천연적인 선과 악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께 지시하며 그를 구출하시기를 촉구했습니다. 악한 자를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함에서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으며 시편 36편에서는 악한 자를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악한 자를 비난함. 1절부터 4절까지는 악한 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악인의 주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청할 마음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과 혼합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그의 찬양.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과 혼합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그의 찬양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관하여 시편에서 최고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안에도 하나님께 악인을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다윗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의 방식대로 악한 자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함. 11절과 12절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그의 방식대로 악인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탄원했습니다. 인간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안으로 들어가야 함.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관념과 신성한 관념을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한 대비를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시편에 있는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들이 시편을 읽음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참다운 도움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빗나갑니다. 내 부담은 우리가 시편 안의 인간적인 관념과 신약 안의 신성한 관념의 대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신약에 있는 신성한 관념이 아닙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유기체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결시켜 사람과 하나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심으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주 안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런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으며 부활 안에서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계시이지만 이 계시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선한 일을 하려는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을 붙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약하고 유혹은 강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즉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이 둘을 한 본성을 지닌 한 생명으로 하나의 삶을 사는 한 실체로 만드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계시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러한 중심적인 가르침을 듣는 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왕국을 두고 말씀을 전파할 것을 엄히 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관제로 부어졌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파하는데 신실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했습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즐거운 말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 따르면 가렵고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는 귀가 교회의 하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만족시켜주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에 건강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도록 빛비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저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수정같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14서신서의 주된 항목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천연적이고 종교적이며 미신적인 것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거의 6천년 전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현재까지가 거의 2000년입니다. 첫 번째 2000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2000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 안에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비밀하고 신성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후에 사도들은 두 가지 문제, 즉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에서 온 다른 철학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든 철학들에 더하여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논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신성한 관념이 아닌 그들의 천연적 관념에 따라 이해합니다. 주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분배와 생명주는 영, 곧 과정을 거쳐 완결된 영에 관한 이야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영이 복합된 영이며 이 복합된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서는 들어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해 1977년에 나는 두 신성한 아버지와 두 생명주는 영과 새 하나님, 이 어떠한 이단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간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셋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삼신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또한 두 신성한 아버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아버지는 신격 안의 아버지이시며 또 다른 아버지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두 생명 주는 영이 있다고 잘못 말합니다. 하나는 삼일성 안의 성령이며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언급된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은 이단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을 해방할 부담을 가지고 30년 동안 미국에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바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 노선을 귀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영이 3일 하나님의 완결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1954년 여름에 주로 홍콩에서 그 영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부터 만유를 포함한 영에 관한 빛이 왔으며 그것은 점점 더 밝게 비추어 왔습니다. 마침내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복합된 관유의 예표를 보았습니다. 복합된 관유는 기본이 되는 감람기름 한 흰과 몰약, 육개, 창포, 계피라는 네 종류의 향유가 복합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함께 복합되어 관유가 됩니다. 감람기름 한 흰은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 신성한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효능 및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복합된 것입니다. 이 복합된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영으로 실체화되십니다. 달리 말해서 그 영은 아들의 실제화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격의 삼일성은 새 하나님이 아니며 바로 한 신성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실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 사람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둘 다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또한 신격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격은 유일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신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정의 아버지만이 아버지의 신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그분의 신격도 유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격에는 함께 참여할 수 없지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시편에 관한 우리의 관점은 바뀔 것입니다. 나의 부담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시편에 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심 노선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그 영의 실제화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신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고 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인간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변화된 생활이며 이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교통이 우리가 거룩한 말씀 안에 합당한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